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완성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하는 자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부터는 드디어 일곱 인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종말의 때에 있을 이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심판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행되는 방법입니다. 즉 심판은 종말에 이르는 방법이며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 후에 있을 구원, 즉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이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두려운 심판이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한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일곱 인과 이 일곱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이 일곱 인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과 완성이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데 이것이 봉인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열었다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인을 열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봉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심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최후 종말의 때 일어날 그 심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상교회에 임하는 재앙과 고난과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받아야 할 재앙이자 심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 재앙과 심판들을 성도들이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과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도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4장과 5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과 환난과 재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요.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흰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성경에서 흰색은 선한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류관을 가지고 흰말을 타고 계속 이기고 이기는 승리자, 정복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흰말을 탄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인을 떼고 계시죠. 인을 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흰말을 타고 오셔서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이기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흰말을 탄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과 같이 큰 권세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는 큰 권세를 가진 적 그리스도라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한 일이죠. 악한 세력이 권력을 잡고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말하였고, 이 말을 듣고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에게 일시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와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힘과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순결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권력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그 과정으로 고난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심판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실 때 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일을 떼시자 무엇이 나옵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끔찍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강팍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그냥 두시겠는가?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런 전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죽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고 성도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내 삶에 어떤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 위기의 시기에, 이 고통의 시기에 누가 가장 깨어있고 누가 가장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이때 전쟁의 항복판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가 아닐까요? 전쟁의 참상을 매일 보고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재앙을 통하여 우리 일이 아니라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심판은 손에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온 땅에 기근을 내리는 심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식량이 부족할 때는 음식을 저울에 달아서 배급하였다고 하죠. 6절을 보시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일해서 받은 이 한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밀 한 대가 얼마나 되는 약입니까? 한 사람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 일해서 받은 이 한 데나리온으로 한 사람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보리 석대는 일반 가정이 하루를 먹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3일을 먹거나 3인 가정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즉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기근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밀 가격이 50%가 올랐는데 이것은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우크라이나에는요, 미국의 프레리, 아르헨티나의 판파스와 함께 세계 3대 곡창지대로 뽑히는 흑토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곡물 중에 해바라기 씨는 세계 1위, 감자와 메밀은 세계 3위, 옥수수는 5위, 보리와 호밀은 7위, 밀은 8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30%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말리아는요, 밀 소비량의 90%를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콩고와 마다가스카르는요, 80%와 70%를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전에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세계의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탈취해서 팔고 수출하고 있다고 하죠. 인간의 욕심과 재성 때문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극심한 기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런 기근과 전쟁이 더 많아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점점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터인데요. 전 세계에 기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은 식량을 배급받는 것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을래? 부인할래? 여러분, 이런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식량을 공급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합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심판은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심판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번째 심판은 사망과 음부의 재앙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전쟁을 일으키면 기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다나토스는요, 일반적으로 온역,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70인용 성경에서는요, 전염병으로 번역되는 데베르, 히브리어 데베르를요, 30번이 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망, 곧 다나토스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전염병이요 히브리어 데베르이고 이 데베르를 LXS 70인용이라고 70인용에서는 사망 곧 다나토스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즉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죠.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매일 우리나라에서만 4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으며 3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낮에 검색을 해보니 628만 2천 명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망의 재앙은요 마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안타깝게도 일부분은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경고의 심판이며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지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심판의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어떤 재앙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기도에 힘쓰고 온전히 신앙생활에 힘쓰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욱더 깨어있어 믿음을 굳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신신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심판, 인을 떼자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다섯 번째 인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원수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안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탄원 소리를, 그 기도서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시선과 아픔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이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왜 방치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흰 두루마기가 무엇일까요? 순교자들이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을 받아 온전하게 순전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를 섬기지 않았다는 그런 죄목을, 죄기라는 칭함을 받고 처형을 받고 순교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순결하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에게 잠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 세상에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말씀하십니다.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자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실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심판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재림의 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차기까지 고난과 순교를 당한 후 다시 말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 이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최후 심판이 무엇일까요?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큰 지진과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는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요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지게 될 만큼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04년 인도네시아 우리가 잘 아는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진도 9.1의 지진이 일어나 3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였던 끔찍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이 이 지진 후에 연구를 했는데요.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마트라 섬이 36m를 이동했고 수마트라 남서부의 섬들은 20m를 이동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연구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가 남아있어요. 최후 심판의 날에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지각변동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사라지고 산과 섬들은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최후 심판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 최후 심판 앞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 최후 심판에게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심판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외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아무리 부르짖어 외친다고 해도 이 최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이 큰 재앙 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자,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요한은 이 마지막 최후
심판, 진노의 큰 날에 임할 최후 심판에서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최후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를 따르는 모든 악한 자들은 이 최후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피할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기는 자들은 이 최후 심판을 피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섬기라고 유혹하는 만모니즘, 그 모든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저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한 마귀와 그리고 이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근과 재앙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심판들을 보면서 늘 깨어 있어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